모든 것이 막 AI로 대체되는 시대라는 말 사실 지겹도록 듣고 계시잖아요.
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쏟아지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내 직업도 곧 로봇이 대체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중 하나가 은행권이죠.
맞아요. 은행권이 그 변화의 완전 최전선에 있거든요. 막 인간 텔러 대신에 화면 속 AI 뱅커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점수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줄어들고 있고요.
네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인 점포를 엄청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막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는 이 초디지털 시대에
네.
한국의 거대 시중은행 중한 곳이 가장 첨단화된 지점 한가운데에 세워둘 그 사람을 대규모로 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 확실히 앞뒤가 안 맞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무인전파 늘린다면서 왜 굳이 그 자리에 다시 인간 인턴을 배치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주제의 핵심 관통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부해볼 자료는요, 2026년 6월에 작성된 신한은행 영업현장 체험 인턴 수도권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 인천 채용 분석 보고서군요.
네, 근데 잠깐, 청취자 여러분 중에 취업 준비생 아니라고 지금 당장 끄시려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채용 공고 분석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 보고서 한장 안에 지금 한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막 요동치고 있는지, 또 정부 정책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은행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떤 사투를 벌이는지, 그게 아주 완벽하게 압축된 일종의 축소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여러분이 매일 가는 은행 창구 풍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왜 기계보다 중요해졌는지 싹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바깥 날씨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은행업을 그 풍년 끝에 찾아온 환절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대호황이었잖아요.
네, 2025년만 해도 KB, 신한, 하나, 우리 이 4대 금융지주 합산 순이익이 무려 17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와, 17조요? 진짜 돈을 쓸어 담았네요.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이었죠. 근데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딱 열어보니까 분기가 완전 싸해졌습니다. 국내 은행 전체 순이익이 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가 감소했어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걸린 건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돈이 센 겁니까?
이게 이면의 수익 구조를 좀 보셔야 하는데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자 이익하고,
아, 비이자 이익이요?
네네. 이자 이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대마진이고, 비이자 이익은 뭐 펀드 판매 수수료나 은행이 굴리는 채권 같은 유가증권 이익인데요.
그럼 어디서 빵꾸가 난 거죠?
이번 하락의 주범은 바로 비이자 이익이었습니다. 무려 35.6%나 급감하면서,
35.6%요? 와, 반토막이 났네요.
네, 1조 3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아니, 이자 수익이 아니라 비이자 이익에서 구멍이 났다는 게좀 의외인데, 갑자기 왜 그렇게 날아간 겁니까?
그게 시장 금리의 변동성 때문이거든요. 시장 금리가 막 꿈틀거리니까 은행이 창고에 쌓아둔 채권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아, 대규모 평가 손실이 났구나. 근데 약간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거요?
은행의 그 기본 이자 장사를 슈퍼마켓에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도매로 물건, 그러니까 예금을 싸게 떼와서 대출이라는 소매가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근데 지금 2026년 4월 취임하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체제에서 기준금리가 연 2.50%로 완전 꽉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동결 상태죠.
기준금리가 딱 멈춰 있는데 왜 은행 수익 구조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아, 그 마트 비율을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도매가 소매가 차이를 늘려야 돈을 버는데, 기준금리 2.5% 동결이라는 건 정부가 가격표를 못 올리게 캡을 씌운 거랑 똑같아요.
아, 이자를 더못 올린다.
네, 그러니까 이자 장사가 막히면 은행은 어디로 누를 돌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비이자이, 그러니까 펀드를 풀거나 딴데 투자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유가증권이나 수수료 장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막 중동 물가 충격 오고 반도체 성장 엇갈리고 하니까 시장 금리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장금리만 혼자 널뛰기를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결국 그 변동성이 은행 발목을 꽉 잡은 덫이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 장사가 막혀서 약간 사이드 메뉴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드 메뉴 재료값이 대폭락을 해서 손해를 엄청 봤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금리라는 시장 룰이 멈추니까 약점이 확 드러난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시장 룰이 아니라 정부의 룰이 은행 생태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게 보고서에서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를 다루게 되는데요.
아, 네네.
청취자 여러분, 이건 저희가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단순히 이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 그 정책이 은행의 계산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객관적인 구조만 딱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지금 출범 1주년 맞은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 공공의 역할을 해라.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가 생산적 금융, 둘째가 포용금융이에요.
용어가 약간 딱딱한데 그 생산적 금융이라는 건 그동안 은행들이 제일 꿀빨았던 아파트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줄이라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 방향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벤처나 혁신기업 같은 실물경제로 돌리라는 거죠.
그냥 권고만 한 게 아니죠.
그럼요.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죠. 2025년 12월에 150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 출범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고요.
와, 150조.
반대로 가계주담대, 특히 수도권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빡 적용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스트레스 DSR 3단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대출 알아보시다가 이 단어 듣고 좌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아, 뼈 아프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갑을 어떻게 옥죄는 건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한마디로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미리 깎아버리는 겁니다.
미리 깎는다.
네, 3단계가 무서운 게 여기에 얻는 스트레스 금리가 무려 3.0%나 되거든요.
3%나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만약에 은행에서 연 4%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쳐봐요.
네네.
예전에는 그냥 4%로 한도 계산해줬거든요.
네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은행이 4%가 아니라 무려 7%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헐, 이자를 7% 낸다고 쳐버리면 감당할 수 있는 원금 규모가 확 줄어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뭉텅뭉텅 날아가는 거죠.
와,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캐시카우 시장이 강제로 갇혀버린 거네요.
맞아요. 대신에 정부는 포용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중저신용자나 혁신중소기업한테 대출 문 넓히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정부 말대로 벤처기업이나 신용도 낮은 분들한테 문턱을 확 낮춰버리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 뗄 리스크를 고스란히 다 떠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혁신 뒤에는 항상 실패 확률이 따라붙으니까요. 아주 뼈아픈 지적인데요. 은행들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그 리스크를 다 알죠.
네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확 늘었는데 동시에 연체율이 0.76%에서 0.92%로 눈에 띄게 올랐어요.
연체율이 올랐다는 건 돈 못 갚는 기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리스크는 커진다. 건전성에 완전 빨간불 켜진 거네요.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진짜 치명적인 상흔이 하나 더 겹칩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 사태입니다.
아, 그 사건 뉴스 진짜 도배됐었잖아요. 2026년 6월에 과징금이 6천억 원으로 감경되긴 했다고 나오던데 이게 도대체 은행한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 건가요?
이게 상품 팔린 구조를 봐야 돼요. 은퇴자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좀 안전하게 굴리려고 창고를 갑니다.
네.
그럼 은행이 예금보다 이자 조금 더 주는 상품이라면서 ELS를 권유하거든요.
근데 이게 홍콩 증시랑 연동된 파생 상품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홍콩 증시가 폭락해버렸죠?
네, 안전하다고 믿고 맡겼는데 원금이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와,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믿었던 은행한테 완전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맞아요. 리스크 설명 제대로 안 하고 판 거, 그게 불안전 판매죠. 과징금 6천억도 뼈 아프지만 진짜 문제는 은행의 근간인 신뢰가 박살났다는 겁니다.
아, 신뢰.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이자 수익 막혔죠. 사 대출처는 리스크 높죠. 고객 신뢰는 잃었죠. 지금 자본금보다 신뢰랑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일 비싼 자산이 된 거예요.
진짜 숨통이 다 막히는 진퇴양난이네요. 그럼 이런 지독한 악조건 속에서 은행들은 어떻게 생존 싸움을 하고 있나요?
자, 여기서 이 보고서의 주체인 신한은행이 경쟁사들이랑 어떻게 진검승부하는지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네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뉴스에서 금융그룹 전체 순위만 본다는 거예요.
아, 지주회사 안에 은행, 카드, 증권 다 있으니까 다 합친 거예요?
맞아요. 2026년 1분기에 KB금융이 1조 8,900억 원으로 1위, 신한이 1조 6,200억 원으로 2위거든요.
KB가 앞서네요.
근데 이 격자가 은행 창구에서 난 게 아닙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엄청 폭증했는데도 카드 같은 다른 비은행 부문에서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 육상 종목으로 치면 그룹 전체 실적은 400m 개주 같은 거군요. 카드, 증권 선수들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오,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럼 은행 단독 성적은 오직 은행 혼자 뛰는 100m 단거리 달리기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은행 단독으로 딱 뛰어보면 신한은행이 1조 1,500억 원 순이익 내면서 1분기 1위 자리를 탈환했어요.
오, 1위를 탈환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용이 되게 단단해요. 아까 중소기업 연체율이 업계 전반적으로 0.92%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네, 막 빨간불 켜졌다고.
근데 신한은행 연체율은 0.28%에 불과합니다.
0.28%요? 리스크 관리를 엄청 타이트하게 하나 보네요. 게다가 기업 여신 비중이 60%를 넘는다면서요?
맞아요. 정부 기조 맞추면서도 돈 안 떼이고 수익 내는 거죠. 그리고 신한만의 강력한 무기, 글로벌 부문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글로벌이요?
네. 베트남에서만 2,500억 원 수익 냈고요. 일본 SBJ은행 합쳐서 글로벌 세전 이익이 국내 금융사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와, 1조. 국내가 막혀있으니까 해외로 뚫었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딴지 하나 걸어볼게요.
네, 걸어보시죠.
1위 다투는 거 알겠는데 솔직히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돈 보낼 때 신한앱부터 키시나요? 전 카카오뱅크나 토스 먼저 누르거든요.
아, 플랫폼의 힘이죠.
카뱅이 고객 2,600만 명 쓸어 담았고 젊은 층은 다 넘어갔잖아요. 신한이 막 배달에 땡겨요 만들어서 238만 명 모았다고는 하지만 이 빅테크 플랫폼 편의성을 덩치 큰 시중은행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 송금이나 소액 대출은 인터넷 은행 못 이겨요. 그래서 신한은행 전략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절대 못하는 거요?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런 게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수십억 자산가가 절세 상담을 카카오톡 챗봇한테 할까요?
아, 절대 안 하죠.
수백억 오가는 기업 금융이나 50조 넘는 퇴직연금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아하, 그런 묵직한 돈은 무조건 전문가 눈을 직접 보고 상담에 안심이 되겠네요.
맞아요. 정상혁 행장이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이 슬로건 내세우면서 집중하는 게 바로 그 전문성입니다.
대면 상담의 깊이로 승부를 본다. 납득이 확 가네요. 근데요, 여기서 이 보고서의 제일 큰 모순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방금 대면 상담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숫자를 보니까 신한은행 오프라인 점포가 최근 2년 새 71개나 사라졌습니다.
네, 엄청 줄였죠.
점포는 다 닫아놓고 대면 강점을 살린다. 게다가 이 시국에 수도권 영업점 체험형 인턴을 수십 명씩 뽑아서 창구에 세워둔다. 이게 앞뒤가 어떻게 맞습니까?
팩트만 보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확 뒤집어야 돼요.
네?
물리적 점포가 사라졌다고 그 역할이 증발한 게 아니고요. 2026년이 신한은행한테 AI 신한 원년이거든요.
AI 신한이요?
화상 상담하는 디지털 데스크, AI 뱅커, 무인형 디지털 라운지가 그 빈자리를 폭발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니, 결국 사람 줄이고 기계로 다 대체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인턴이 왜 필요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작년 2025년 1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도 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마이데이터요? 그거 토스 앱에서 내게 레저 한 번에 싹 불러오는 그거잖아요. 그걸 오프라인에서 한다고요?
우리가 폰으로 다 하죠. 근데 스마트폰 서툰 고령층이나 외국인은요?
아...
옛날에는 어르신이 신한창구 와서 국민은행 계좌 좀 봐달라고 하면 못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대면으로 그게 다 묶어서 컨설팅이 되는 거죠.
제도를 오프라인으로 끌고 온 거군요. 근데 상상해보니까 어르신이 텅 빈 무인점포 들어왔는데 AI 화면만 있고 키오스크 서 있으면 엄청 당황하시겠는데요.
그렇죠. 기계랑 알아서 동의 절차 다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하십니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 앞에서 식은땀 흘리시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인턴의 존재 가치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 인턴들의 핵심 과업이 디지털 컨시어지입니다.
디지털 컨시어지. 약간 기계 안내양 같은 건가요?
훨씬 능동적이죠. 기계 문턱 못 넘고 소외되는 고객들한테 다가가서 태블릿 사용법 알려지고 마이데이터 동의 도와주면서 손을 잡아주는 인간인 겁니다.
와, 이제 퍼즐이 딱 맞네요. 복사기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미지의 AI 세계로 이끌어주는 인간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포용금융을 맨 앞에서 실천하는 일이고 거대한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는 필수 조각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졌겠네요. 옛날엔 스펙 좋고 자격증 많은 사람 원했다면
이제 계산은 AI가 더 잘해요. 지금은 디지털 감수성도 있으면서 고객 불편에 공감하는 그런 고객 경험, CX 중심 인재를 찾는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이 보고서 열어봤을 때만 해도 그냥 뻔한 취업 분석인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 완전 달랐죠.
네, 기존 금리 돈결 딜레마, 정부의 새로운 룰, ELS 사태로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카카오뱅크 추격 속에서 생존 방향 틀어버린 치열한 전략이 다 녹아있었어요.
맞아요. 은행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떻게 폭풍우를 뚫고 가는지 엑스레이 찍어온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죠.
지금 세상에 뭐 AI 비서에 키오스크에 망분리 규제도 완화돼서 초디지털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완벽한 효율성을 향해서요.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차갑고 완벽한 기계 앞에서 막막할 때 다가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손잡아주는 그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
네.
이 디지털 컨시어지의 존재 가치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싸고 귀해지고 있지 않나요? 기술이 완성될수록 결국 가장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필요해진다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도화된 0과 1의 세계가 결국 사람의 체온을 갈구한다는 게 진짜 묵직한 여운을 남기네요.
네, 오늘 이 자료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